하나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볼 텐데 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귀에 들려지는 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나 특별히 기억나는 하루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3년 반 전에 2022년 1월 달 어느 토요일 아침에 바로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제가 KCPC에 설교를 하러 왔던 그날이 특별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서부에 살고 있을 때였는데요. 비행기를 탔던 날 온도가 80도였습니다. 80도의 기후를 뒤로하고 하루 전날 금요일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근처 숙소에서 지내고 토요일 새벽에 이제 설교하러 교회 오는데 날씨를 보니까 26도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처음 설교하는 날에는 교회의 어떤 이런 분위기 또 은혜 또 성도님들의 모습이 제 기억에 특별하게 남아야 되는데 그날의 기억 생각하면 너무 추웠다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반 전에 이 자리에 설교했던 그날이 저에겐 참 특별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특별하게 기억이 나는 하루가 있으십니까? 그날은 어떠한 날이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을 왜 특별하게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만나볼 오네시모라는 사람에게도 그런 특별한 하루가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도망쳤던 노예였는데 그 도망쳤던 노예가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우리가 그 여정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오네시모의 삶 가운데 그 특별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의 삶을 바꾼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한번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여기서 말하는 그가는 오네시모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너로 하여금에서 너는 빌레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쯤 오네시모가 누구인가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네시모는 그 당시에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었던 부유하고 또 신실했던 성도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1세기의 로마 시대는 노예 제도가 있던 그러한 시간이었죠. 노예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인에게 속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한 인격체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재산으로 이야기가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노예를 향하여서 말하는 도구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합당한 표현이죠. 말하는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인격체가 아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주인에게는 노예에 대한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그래서 때로는 노예가 잘못했을 때 노예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도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노예가 잘못했을 때 노예에게 채찍질을 할 수도 있었고 또 기록에 보면은 어떤 신체를 절단하는 그런 잔인한 일을 할 수도 있었고 심지어는 십자가의 못을 박을 수도 있는 권한이 주인에게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물며 도망친 노예를 향하여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이 상황 안에서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잠시 떠나게 된 것이라는 표현 안에서 우리는 오네시모가 지금 도망쳤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주인이었던 빌레몬으로부터 도망가 있는 상태입니다. 로마 법을 보면 그 당시에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던 노예 제도를 흔들 수 있는 이 도망치는 노예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한 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도망친 노예를 숨겨주었던 사람조차도 중벌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오네시모의 상황을 상상해 보길 원합니다. 지금 오네시모는 골로새로부터 도망쳐서 3주에서 4주를 가야 되는 로마에 와 있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 아니었습니까? 번화했던 도시였을 것입니다. 근데 아마 오네시모는 로마에 뒷골목 어딘가를 전전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뒷골목에 있으면서 하루하루를 숨어서 살아갔던 사람일지도 몰라요. 어쩌면은 그의 이름을 더 이상 부르지 아니하고 누군가 그냥 도망자라고 불러질 수 있는 그런 신세로 살아가고 있었던 오네시모의 하루하루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매일의 삶이 희망차고 기대에 부풀어 오르는 삶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발소리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이고 어쩌면은 그냥 빵 한 조각을 훔쳐서 살아야 되는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 오네시모였을지도 몰라요. 희망이 없는 어제가 오늘로 이어지고 무의미한 오늘이 절망적인 내일로 이어지는 삶, 그런 하루를 살았던 사람이 오네시모였을지도 모릅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내일은 기대가 있는 시간보다는 어쩌면은 두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고 아니 어쩌면은 자신이 왜 그렇게 도망쳐 나왔을까라는 후회 속에서 오네시모가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지금 잠시 떠나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가 주인이었던 빌레몬과 갈등이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8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만일 오네시모가 만일 내게 빌레몬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우리가 이것은 무엇을 유추할 수 있을까요? 오네시모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왔거나 또는 어떤 업무상에 있어서의 손실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빌레몬서를 보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었고 덕이 있는 사람으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동역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을 평가했을 때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라면 아마 그 사람은 그의 삶과 신앙이 일치했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라면 빌레몬은 오네시모에게도 좋은 주인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좋은 신앙인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악한 주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말은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은 아마 선대했을 것이고 또 좋은 은혜를 많이 끼쳤던 주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 오네시모가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친 것이죠. 우리가 빌레몬이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네시모를 향해서 내가 가졌던 사랑의 마음을 그가 배신으로 갚아줬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분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신앙인이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오네시모를 잡으면 세상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빌레몬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네시모가 지금 그 빌레몬을 떠나서 로마 어딘가에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그가 도망쳤는지는 모르지만 본문 조금 앞에 있는 10절을 보면요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갇힌 중에 바울이 갇혀있는 주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오네시모가 로마로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왜 왔는지 그리고 바울을 어떻게 만났고 왜 만났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울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좋아하는 표현이죠. 그는 복음으로 누군가를 낳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를 즐겨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들은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 가운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바울은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다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에게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본문 앞에 있는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전에는 무익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1차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어쩌면 쓸모없는, 도움이 안 되는 그러한, 어쩌면 천하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빌레몬에게도 그리고 나 바울에게도 이제는 오네시모가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뭐라 그러죠? 그는 나의 신복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신복이라는 표현을 좀 바꿔 말하면 나의 심장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바울이 즐겨하는 표현입니다. 누군가를 정말 지극히 사랑할 때 그는 나의 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창자와 같다. 내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오네시모가 바울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심장과 같이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오네시모의 입장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입니다. 도망친 노예가 다시 주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한국 그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데 몇 년 전에 봤던, 참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있어요. 추노라는 드라마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추노라는 드라마를 보면 도망친 노비들의 이야기, 조선시대의 도망친 노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도망친 노비를 잡으러 다니는 노비 사냥꾼, 추노꾼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대길이 기억나세요? 대길이라는 사람이 있고, 대길이가 사랑했던 언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길이가 이제 언년이를 잡으러 가는 그 스토리 가운데 이제 사회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잘 담겨져 있어요. 근데 거기 어떤 대사가 있냐면, 노비 문서를 태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노비 문서를 태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태우는 것은 노비 문서가 아니라 우리가 빼앗긴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비라는 것은 그 삶을 다 빼앗겼던 사람이었죠. 그렇게 살아갔던 노예의 삶에 있어서 그들이 다시 주인에게 도망쳤다가 돌아간다라는 것은 어쩌면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결정 아니겠습니까?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도망갔던 노예가 잡히면 주인이 그 노예를 뭐 십자가에 못을 박든, 뭐 팔과 다리를 어떻게 부러뜨리든, 그것이 주인에게 속한 권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그런 것을 잘 알고 자랐던 노예였을 거예요. 근데 다시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에게, 그 주인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 바울의 편지 빌레몬서를 가지고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로마를 탁 떠났던 그 하루, 오네시모에게는 어떠한 하루였을까요? 그리고 오네시모가 그 후에 평생 동안에 자신의 삶을 기억해 봤을 때, 물론 주인으로부터 도망쳤던 그 날도 오네시모에게는 특별한 날일 수 있겠지만,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내가 빌레몬에게 돌아갔던, 주인에게 돌아갔던 그 하루도 분명하게 그에게는 특별한 하루였을 것입니다. 무엇이 그에게 이러한 하루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오네시모가 잠시 떠났다라고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죠. 잠시 떠났다. 근데 문법을 보면 이 표현이 참 재미난 표현입니다. 오네시모가 떠난 것인데 잠시 떠났다라는 헬라어 문법은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네시모가 잠시 떠나게 되어버린 상황이 된 거죠.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네시모의 삶에 있어서 오네시모가 잘못한 것이 맞겠죠. 그가 죄를 지은 거가 맞을 것입니다. 그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빌레몬에게 큰 상처를 주고 그가 그 자리를 떠난 것이 맞을 것이에요. 분명히 오네시모의 삶에 있어서 오네시모가 결정하고 행동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사건을 해석하는 시각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또는 사람의 연약함으로 일어나서 일어났던 사건, 사고의 현장 가운데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편지를 전달하게 되면 그냥 편지만 가서 누군가에게 주고 오는 그런 배달부의 역할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편지를 전달했던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 편지를 그 사람 앞에 가서 읽었어야 됐고, 편지를 읽으면서 수신자가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줄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편지의 전달자는 편지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서로 쓰여진 그 바울의 가장 짧은 편지죠. 서신서에서 가장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이 짧은 편지 하나를 손에 들고 가면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들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나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었던 그 죄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 되고 계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복음 안에서 오네시모에게 깨닫게 했던 것이죠. 오네시모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노예로 살아왔던 자신의 삶에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그 삶이 어땠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얼마나 서러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 많았겠습니까?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시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어가 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새로운 관점을 오네시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잠시 떠나게 되었던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어떤 실수 또는 한 사람의 악함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장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 들으면 혹시 떠오르는 장면 없으십니까?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만나는 장면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장면 아닙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형들이죠.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을 팔아넘겼던 형들이었죠.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거는 순전하게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추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형들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팔려온 거잖아요. 애굽에 팔려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요셉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정말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요셉의 삶을 보면 형들의 죄로 인하여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아, 형들이 잘못했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재수가 없는 인생이구나.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렇게 해석한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형들의 악함을 통하여서도 여전히 나의 인생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요셉은 신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 안에서 형통한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 개념인 거예요.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죄를 지고 떠났고 지금 너의 삶이 도망자의 인생이 되었지만 이것이 너의 인생의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삶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빌레몬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를 오네시모를, 이걸 오네시모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이것을 영원히 두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잠시라는 표현과 영원이라는 표현이 대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악한 것입니다. 연약함입니다. 어그러지고 우리에게는 슬픔을 주고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 상황입니다. 이것이 잠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바울이 의도적으로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잠시 떠나게 되었으나, 잠시 아픔을 주었고 잠시 고통을 주었고 잠시 나라와 여금 분노하게 했던 그 일을 통해서 뭐라고요? 영원히 그를 두게 한다라고 말하죠. 영원히 그를 두게 한다. 여기서 영원히 둔다라는 것은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상업적인 용어인데요, 어떠한 것을 완전하게 전액을 영수하였다, 모든 것의 값을 완전히 치르고 그것을 증명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영원히 이것을 페이오프했다라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빌레몬의 입장에서 어떠한 상황이죠? 내가 손해를 봤습니다. 이게 금전적인 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심적인 거가 될 수도 있죠. 내가 사랑했던, 내가 선대했던 종이 나를 배신하고 떠났기 때문에 배신감으로 가득 차있던 그 마음 속에서 그 잠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지금 바울은 영원히 그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잠시 일어나고 지나가는 많은 일들이 우리를 마치 영원히 넘어뜨릴 것 같고 영원히 내가 그 가운데 갇혀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시를 통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해서 영원을 이야기하면서 영원히 선을 행하시겠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자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를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종에서 뭐라고요? 사랑하는 형제로 바뀌고 있어요. 이런 빌레몬에게 더 이상 이제 오네시모를 종으로, 노예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로 대해주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주인의 마음 가운데 좀 너그러움을 가졌으면 좋겠다, 또는 좀 긍휼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제는 좀 가족처럼 품어주면 어떨까라고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16절의 말씀은 바울이 빌레몬과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오네시모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과 노예는 신분적으로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는 함께 있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권력이 있는 자와 권력이 없는 자, 귀한 자와 천한 자를 세상에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기준들은 다 어떤 것이죠?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이 사람이 이 사회에 유익이 되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빨리, 좀 더 많이, 좀 더 높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땀 흘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무엇이죠? 복음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만들어왔던 수많은 업적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떠함과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공로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하여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리스도와 동일한 가치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내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는 삶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나의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주인과 노예가 같아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주인이 한 명, 어떤 누군가가 낮아지고 또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이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많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을 잃어버리고 권력이 없는 사람이 권력을 얻게 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그리스도처럼 가치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도, 노예로 살았던 오네시모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라는 절대값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좀 낮아져야 돼가 아닙니다. 오네시모에게 자존감을 좀 가져가 아닙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존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그것을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무언가를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열등감에 쌓여있다라든가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동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메시지를 노예였던 오네시모에게 전했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을 해요.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동역자로 생각한다, 바울을 빌레몬이 동역자를 생각한다라면, 우리 좀 친하지 않아? 우리 좀 가까운 사이 아니었어?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것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같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내가 나를 이해하는 것, 내가 타인을 이해하는 것, 내가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그 기준이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진 사람이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오네시모를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대하는 것을 나 바울을 대하는 것처럼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그가 뭔가 잘못한 게 있고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장면이 떠오르세요? 이러한 바울의 모습 가운데 어떠한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지금 바울은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과 오네시모를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대하는 것을 나를 대하는 것처럼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아닌가요?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자리에 서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예수님과 동일한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내가 되는 사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버지, 이 죄인을,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났던 이 죄인을 아버지가 사랑하는 나를 대해듯이 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앞을 막아서시면서 하시는 이야기, 아버지, 이 죄인을 이 죄인의 죄값으로 다뤄주지 마세요. 그리고 나를 대하듯이 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빌레몬 앞에서 오네시모를 그렇게 대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대속이 일어나고 있죠. 나에게 계산하라라는 것, 그 당시에 회계 장부에 사용되었던 용어입니다. 한 사람의 부채를, 한 사람이 빚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조금 남겨두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그 빚의 부채의 총값을, 총액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옮겨서 이 사람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지어지는, 그것을 말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혹시라도 오네시모가 너에게 불의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첫 번째는 금전적인 거겠죠. 혹시라도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너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내가 그거 계산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혹시 너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불의한 관계가 깨어지게 하는 잘못을 한 게 있다면 그것도 내가 책임질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안 되겠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모든 부채,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가져가셨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질게, 내가 계산할게, 너의 아픔도, 너의 상처도, 너의 억울함도, 너의 망가진 그 삶 자체도 내가 다 계산해서 보상을 할게라고 이야기하시는 사건이, 그게 우리에게 일어난 것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죠. 자신의 삶 가운데 모든 부채를 가져가신 예수 그리스도, 죄의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그러한 예수님을 전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그 앞에서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는 빌레몬에게도 아마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라면 나라도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겠으니 복음 안에서 형제가 화합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이 편지가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이 편지를 받았던 빌레몬은 바울의 모습 가운데 복음 자체를 보았을 것입니다. 아무런 빚이 없는 사람이, 아무런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 그것을 다 떠안겠다라는 그 바울의 모습 가운데 자신이 만났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발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어떻겠습니까? 자신과는 정말 아무 상관없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비난과 수치와 형벌을 대신 받겠다라고, 내가 다 계산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바울의 모습 가운데 값싼 용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어떻게 화해했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 교회 안에서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 속에서는 우리에게 참 멋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107년, AD 107년에 이그나티우스라는 그런 그 교부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로도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에 오네시모라는 감독, 에베소의 감독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많은 학자들은 이 빌레몬서에 기록되었던 이 오네시모가 에베소의 감독과 동일한 인물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그 오네시모 감독은 나중에 순교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도망쳤던 노예가 빌레몬과 화해를 했겠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선한 영향을 끼쳤으며 결국은 나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따라서 그도 예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렸던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오네시모의 하루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잉크에다가 자신의 펜에다가 잉크를 찍어서 내가 다 계산할게, 나 돈 많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는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면서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쩌면 오네시모의 마음으로 앉아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미안한 마음, 잘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는데 미처 용기가 나지 않고 또 내가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라면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오네시모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된 자로서 용기를 내어서 그 사람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얼굴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네시모에게 베푸신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어요. 어쩜 우리 가운데 빌레몬과 같은 마음으로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누군가에게 받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정당한 분노 가운데 계신 분들, 내가 화내는 것이 마땅하고 내가 분노하는 것이 마땅하지라고 생각하면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라면, 오늘 빌레몬에게 전해줬던 메시지처럼 정당한 권리를 다 내려놓고 누군가를 위해서 낮은 자리에 서기를 망설이지 않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아마 그렇게 살기를 결단했을 빌레몬의 하루가 우리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어쩌면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랑 솔직히 상관없는데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함으로 인하여서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보이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바울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의 죄를 보지 말아주시고 나를 통해서 나의 의와 나의 선으로 이 사람을 대해주세요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네시모의 하루는 복음이 있었기에 특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에 특별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두의 하루하루가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계산기를 잠시 내려놓고 십자가의 계산기를 들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잠시 지나가고 잠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선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도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나의 뜻이 아버지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삶, 아버지의 삶,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